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3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4월 둘째 주 주일날 메시지를 로마서 12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본문을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당분간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시스템 속으로 집어넣어서 세상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애써야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부모일수록 그 계획이 장기적이고 치밀하고 준비가 아주 자세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했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알겠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힌 그 말씀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힌 문장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과 관련해서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명령은 세상 정신과는 다른 차원의 명령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뻐하기는 커녕 매사에 불평과 원망으로 보통은 가득합니다. 두 번째,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신분을 전제로 주신 명령입니다. 세 번째, 이 세 가지 명령은 실행이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채찍을 들고 100m를 9초 안에 뛰도록 하라.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로서는. 그런데 이 명령은 실행이 가능한 명령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나의 영혼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무언가가 걸려있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명령을 다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하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말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3만 구절 이상이 되는데 가장 짧은 구절 절수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끝.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외우고 이번 주에 암송 숙제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헬라 원문으로도 가장 짧아요. 판토테 하이레테. 끝. 아주 짧습니다. 그럼에도요, 실제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기에는 아주 도전적인 명령입니다. 너무 짧은데 이것을 살아내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얼굴에 한바구음을 확 지으면서 카툰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이렇게 뭐 뛰어다니다든지 빵긋빵긋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님도 그렇고 사도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시는 장면도 있고요.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스마일을 띄우고 행복한 얼굴 표정을 하고 다니는 것과는 모습을 그 결을 조금 달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우셨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 영적 형편을 생각할 때 생긴 그 무거운 마음, 그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과 항상 기뻐하라는 이것이 충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주면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슬픔을 느낍니다.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것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그 슬픔에 공감해주지 못하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위로 방식입니다. 슬픔의 감정을 비영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지금 비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 서신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시 상황, 형편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문맥을 알면 본문 구절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한 것일까? 이 서신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 어떤 교회였을까?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서신을 받을 당시에요. 생긴 지 1년이 채 안 된 어린 교회였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거듭나면서 그들을 세상화하려는 그 주변 환경, 외부에서 오는 힘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전개됐는가 하면 우상 숭배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엮여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들 가운데 계속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과 욕설과 함께 그들이 일하는 작업 공동체인 그 길드 조직에서 축출을 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겠죠. 자, 데살로니가는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라는 말은 어업을 해서 선박 작업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도시란 말이에요. 다른 일도 하겠지만 바다에서 업을 해서 잡아들인 고기를 시장에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이 선박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박 길드 조직에서 대형 선박 매체를 소유하고 있고 수많은 선원들이 그 길드 조직에 가입해서 공동의 든 조업 행위를 하고 또 파는 행위를 한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길드 조직에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멤버십만 가지고 각자 독립된 삶을 살기보다도 종교적으로도 얽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신을 모신 신전에 가서 사업을 위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 드리는 것은 필수였고요. 또한 신과의 합일, 그들이 바다에서 어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을 기원하는 그 바다를 다스리는 그 신이 누구인가? 포세이돈이라는 그런 신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신과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실제 신은 보이지 않지만 그 신을 내게 하는 그 미디움으로서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 교제를 하죠. 이러한 일들은 고대 사회에서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신전에 가서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신전 여사제와 성관계 가지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먹지 않습니다. 함께 이때까지 일하던 동료, 길드 조직에 속했던 그 사람들은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잘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소속 동료들의 눈에 비친 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부정탄 인간들이었어요. 저들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분노하여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길드 조직에서 이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수입이 끊깁니다. 가족들은 먹여 살릴 길이 막막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했던 이 도시에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 저항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밤을 틈타서 그 도시를 빠져나오죠.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가지고 남서쪽에 위치한 그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이름이 밤에 도망가요. 사도 바울이 베리아라는 곳으로요. 근데 베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리아에 지금 사람들이 있단다라고 그곳까지 고대 사회에서 70km는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아세요? 네, 거기까지 와서 그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영국까지 쫓아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선동할 정도이면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괴롭힘과 해악은 얼마나 클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를 나누던 이웃들입니다. 근데 지금 박해하면서 대적자로 변모합니다. 정말 힘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웃의 그 주차 공간을 두고 조금만 의가 상해도 얼마나 불편하게 지내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은 참 그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주고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적대시하고 어떤 해코지를 끼치는 그러한 단계에 그런 정황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반또테 하이레테. 이게 항상이라는 뜻을 가진 반또테가 먼저 오는군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외부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행복하라, 스마일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설교를 지금 주제를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행복, 이 해피니스는 어디서 오는가? 해피니스는 외부적인 상황을 바꾸면, 외부적인 조건을 조금 조정하면은 나에게 어떤 행복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행복감은 그래요.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어떤 사람이 외부적인 어떤 조건,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외모라고 하는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감이 생기죠. 성경적 의미에서의 기쁨은 외부적인 충족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성형수술을 감행했어요. 몇 주 뒤 친구가 너무 변한 모습에 누구세요 할 정도로 바꿔졌어. 수술이 성공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행복해 그렇게 느껴요. 외부적인 조건을 바꿈으로써 행복감이 생긴 거예요. 행복은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외부 조건은 뭘까요? 다시 선박 길드에서 받아주는 것. 그래서 이전에 벌던 수입을 다시 확보하는 행복감이 생길 것 같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 간의 그 적대감이 없어지고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옛날처럼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아니면 세 번째, 새로 발견한 나의 고백에,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생활을 그들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렇지, 각자의 종교를 가질 수 있지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 세 가지 정도의 예부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들이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야, 그리고 옛날 죄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그들이 받아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한 그 고백에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등을 돌리고 옛날과 같이 신전 방문하고 제사 음식 먹고 하는 그것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라. 이런 상황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좋지 못할 때 무리하게 외부적인 조건을 변화시켜서 행복감을 맛보려고 안달하는 대신에 기뻐하라. 이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합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을 인스파이어, 영감을 준 사람은, 분은 예수님이시겠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 권면을 주기 전에,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거쳐왔던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거쳐왔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빌립보에서의 사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고발당하여 옷이 찍힘을 당하고 수없이 매로 침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가운데 두 발을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던져지죠. 빌립보였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러한 외부 조건, 행복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도가 놀라운 행동을 취합니다.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됐더라. 전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이나 불평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디에서 올까 이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만족감은 그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30대 여성이 있습니다. 외출하려고 하는데 개가 신발을 물었다져 망쳐놓았습니다. 그 애완견의 운명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 여성의 내면에 있는 마음 상태에 달렸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보죠. 지금 이 개가 신발을 물었다기 한 시간 전에 사귀던 남친으로부터 그만 헤어지자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애완견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여성 내면에 어떤 희망이나 의욕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이 나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번 주말에 이 여성이 기다려왔던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장밋빛 기대감이 아주 충만합니다. 이 애완견은요, 무사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여성 내면에 새롭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면에 우러나오는 뭔가가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신발을 개가 물어뜯는 그 자체는 별로 행복하지 아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녀석하고 무리한데 콩치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뒤에 제자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을 지배했던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그 다음날 일요일 아침까지 그 그의 한 48시간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죠. 그들 지배했던 것은요, 근심, 두려움, 절망감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써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와해되었다는 허무감, 절망감, 두려움밖에 없었으니까요.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요. 그런데 모인 곳들의 문을 걸어 잠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볼래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혹시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에게 어떤 위협이 닥칠까 하여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근 채 한 곳에 섰어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확신이나 그런 것 없이 절망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때 19절 후반절 보십시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것, 그 장례 그 시까지 다 보았거든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19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무감과 절망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이 주님을 목도한 제자들, 이들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시고 모습을 드러내시고 모습을 드러내시고 열흘간의 기도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뭔가 거대한 것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채웠던 절망감과 두려움의 그 공간에 뭔가가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이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그때와 그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을 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사도들, 그들이 모두 체포당하거든요. 감옥에 갇히거든요.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 일어나요.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무슨 말입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사도들을 처형하여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에 사도들이, 베드로가 그리고 남은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던 그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아, 이게 죽게 되는구나. 물론 사도행전 5장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죽이는 대신에 율법에 따라서 39대의 채찍을 내리치고 석방하는 선에서 끝냅니다. 그때는요. 자, 이제 39대의 채찍을 맞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의 반응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와, 시급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숨어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을 맞았다는 수치감, 다음에 잡히면 죽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곳을 떠나는데,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안에 내면의 확신이 뭔가가 채워오는 것이 달라지면서 그들의 환경이 더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어서 기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본문은 이런 두렵고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찼던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떤 위대하고 존귀한 인격에 대한 강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요. 이들은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성께서 오순절을 오시고 그들을 강하게 지배하심으로써 그들이 듣고 보고 했던 그 말씀 사실에 대한 것들을 강력하게 컨펌해 주셨습니다. 와, 이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리얼리티이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으셨고 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구나. 나는 그 가시는 장면을 내가 목도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그리고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몸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내 생명처럼 믿어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고 나를 사랑하여 기꺼이 그분의 피를 흘렸다면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창조주께서 이 일을 하시다니 내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 지옥이 아니라 엄청난 영광이다.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다니 그들의 그 기쁨의 근거가 여기서 나왔던 거죠. 4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 가능한가? 이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는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가 아닙니다.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요, 행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주님이 반대하실 리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전쟁과 관련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야 하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강한 확신 때문에, 내면적 확신과 만족감은 늘 그곳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다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나는 영원 가운데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늘 있잖아요. 그게 오늘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늘 있잖아요. 늘 내면적 확신과 만족감이 늘 내 내면에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우리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삶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 소가 무엇일까요? 다른 큰 부족을 느낄 때 나를 지배하는 어떤 기쁨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박국 3장 18절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고 6장에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영광스럽다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요한계시록 6장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비참한 심판 상황입니다. 그곳에 보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세상 가운데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상징해요? 이코노미, 경제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그 음성이 나는 것을 듣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런 말을 해요. 한 데나리온. 자세한 강해를 제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시는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집행할 때는요, 지금 나이 200불이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시장 보면은 옛날에는 100불로 시장 보는 그 카트 가득 채웠는데 지금 100불로 안 되죠? 그럼 150불이나 200불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6장의 그 상황이 되어지면은요, 2, 300불로도 그게 500불로도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카트 하나를 채우는데 1000불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수입은 3000불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평화의 시기에 전쟁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렸고,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그 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고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도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자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 예수 안에 머물라. 이 말씀을 붙잡도록 하라.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강해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기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구원함도 있는데 지혜와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그 인도와 지혜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주님을 많이 알고 그 주님을 깊이 확신한 사람일수록 이 첫 번째 명령인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며 주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확정해 주시고 또 조명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실제 삶 가운데 실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큰 희락을 맛보고 또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걸음마하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내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